이제 성경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렇게 주의 말씀 앞에 세우셔서 그 말씀을 들려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시원케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의 말씀을 밝히 비춰주시고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우리가 헤매이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종종 구약과 신약을 분리하려는 또 분리하는 이런 오해를 가진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과 관련 없는 분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그 신약 성경 우리 처음에 있는데 시작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소개하면서 다윗과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하는 걸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약속, 그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는 이 약속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또 다윗에게는 영원한 그 통치가 약속되어 있었고 그것도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구약 없이는 우리가 신약이 있을 수가 없고 이제 구약은 신약을 통해서 그 분명한 의미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이 그러면 이 성만찬은 신약의 성례라서 이 신약의 성례가 구약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시는 그 장면으로 돌아가면 이 예식이 구약과 분명한 연결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제가 봉독했던 이 말씀, 본문 말씀을 보면서 성만찬 예식이 구약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성만찬의 의미를 더 밝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보게 되면 이 날이 무교절의 첫날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유월절 식사를 하신, 거기에서 성만찬 예식이 제정되었다는 데서 우리는 이미 이 성만찬 예식이 구약 절기와 특별히 유월절과 긴밀한 연결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날은 무교절의 첫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의 관례를 따르면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 목요일부터 생각을 해서 목요일 저녁 식사부터 이제 유월절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25일이지만 24일에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뭐 가족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할 수도 있고 교회 생사를 하기도 한 것과 같은 것이죠. 이제 이 목요일 저녁 식사를 하시고 다음 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사가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라 이렇게 불립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우리가 출애굽에서 우리가 보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제 빼내올 때 생긴 절기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보내주지 않을 때 결국 열 가지 재앙을 주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모든 초태생이 다 죽는 것이었죠. 그때 이스라엘 그 민족에게는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심판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유월절 양이 결국 누가 되는가 하면 신약이 오면 이 유월절 양이 결국 예수님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 양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때에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 이 식사를 했는가? 그 기록들을 보게 되면 또 연구들을 보게 되면 이제 가정마다 양을 잡습니다. 또 그 전에 가정에 있는 누룩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들은 나물 또 포도주 누룩이 없는 빵, 그러니까 이것을 무교병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걸 준비하고 있고 또 남자들은 양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요 때에 정말 이 유대 땅에서 수천 마리의 양이 이제 희생당하는 때가 됩니다. 그러니까 온 땅이 유월절을 지키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식사는 가능하면 예루살렘 안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 흩어진 자들도 다른 곳에서 유월절 식사를 해도 되지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이날은 그러니까 이때는 원근 각지에서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온 때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은 그러니까 조용히 숨어서 된 일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목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제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이 나타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시체는 없어지고 그리고 그냥 낭만 가운데서 이제 엠마오로 가는데 그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죠. 무슨 말들을 하는가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한 말이 이것이죠.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합니까? 다 알고 있는데 당신은 혼자만 알지 못합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 부활은 유월절 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온 이들을 통하여서 다 목격된 일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날,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유월절 식사를 우리가 어디에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들은 그 절기를 어디서, 그 식사를 어디서 하기를 원하는가 하고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인지는 드러나지도 여기서는 않습니다. 전하는 말이 이제 중요한데 내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유월절 식사를 어디서 할까요? 누구에게 가서, 아무에게 가서 내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해라. 이 때는 지금 단순한 어떤 시간이 아니라 무언가를 목적한 그 때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26장 보고 있는데 26장 2절에 보면 여러분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때 자신이 팔릴 것,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아셨고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또한 알리셨습니다. 내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유월절을 준비하였습니다. 유월절을 준비했다는 것은 그 식사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잡았을 것이고 나물들, 또 포도주, 그날 식사에 필요한 빵들을,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다 준비했을 것입니다. 이제 20절에 저물 때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식사는 특별한데 다른 저녁 식사는 좀 이른 시간 했는데 유월절 식사는 조금 늦게 한 것이죠. 제자들은 유월절 식사를 다 준비하고 식탁과 의자들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자는 이제 우리가 앉는 이런 의자가 아니라 좀 기울여 앉는 그런 의자입니다. 저물 때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앉으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어떤 먹기 시작했겠죠. 그런데 이 유월절 식사는 그냥 뭐 밥 차려놓고 이렇게 먹는 이런 식사가 아니라 이 그 보통의 저녁 식사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특별한 식사죠. 식사하는 시간도 조금 늦게 하는 것이고 또 이 당시에 문헌들에 따르면 하나의 어떤 순서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 가정에 생해지던 유월절 식사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거기 그런 곳에 보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게 격식이 있는 순서인데요. 먼저 축복 기도를 하고 첫 번째 잔을 마십니다. 그러면 이제 음식이 나옵니다. 구운 양과 무교병과 쓴나물, 채소들, 그리고 이제 일단은 과일을 이렇게 수프처럼 이렇게 뭘 만들었나 봐요. 그런 걸 만드는 것들, 어떤 음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음식을 바로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출애굽에 있는 대로 이제 자녀가 물어봅니다. 왜 오늘 밤이 왜 다른 날보다 더 특별합니까? 왜 이렇게 음식을 먹습니까? 이런 왜 이날이 특별한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이 출애굽 이야기를 해줍니다. 유월절이 어떻게 왔는지를 이야기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셨는지 이야기해주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시편 114편에서 115편 앞부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을 빵이죠. 이 빵도 우리에게는 별 좋지 않아요. 떡도. 그러니까 여러분, 떡도 간식이고 빵도 간식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지금 이거는 주식입니다. 주식.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주식이죠. 이것을 이제 떡을 떼어주면서 그 의미를 또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메인 티슈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운 양을 먹겠죠. 식사가 끝나면 세 번째 잔을 축복하고 또 시편을 노래합니다. 이게 115편에서 이제 이때는 115편 후반부에서 118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잔을 마시면서 식사를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식사의 모습과 이날 이것들이 어느 정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식사를 하는 것에 어느 정도 이제 그 순서에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저 아무 격식 없이 그냥 떡을 막 나누고 그냥 잔을 막 나누고 그런 식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식사 후에 시편을 마지막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한 것은 그러니까 이 유월절 식사의 마지막이 바로 이 시편을 노래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의 마지막 순서로서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간 것입니다. 21절에 주님께서는 제자들 중 하나가 자신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파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다른 제자들은 주여 나는 아니지요 하는데 유다는 독특하게도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신이 팔 마음이 있는데 이제 아시나 정말 아시는 건가고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다에게 예수님은 주님이 아니라 랍비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랍비죠, 랍비. 그러나 우리는 주님인 것이죠. 오늘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은 성만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26절로 가보겠습니다. 26절에서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8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월절 식사를 할 때 이게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가장은 유월절 식사의 의미를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떡을 가지사 이 식사의 의미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 유월절 떡을 어떤 떡이라고 불렀는가 하면 신명기 16장 3절에 보면 고난의 떡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월절 떡은 고난의 떡이요. 이 떡을 제자들과 나누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난은 누구의 고난이 되는 겁니까? 이제 이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리고 고난받고 물론 그 삶 전체 고난이었는데 그 몸이 찢기시고 죽으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고난의 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떼어주시는 이 떡을 받아 먹었습니다. 이것이 내 몸이다. 또 예수님께서 이것이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 때문에 초대 기독교는 많은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많은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저들은 식인종인가? 사람의 몸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나? 이러면서 많은 오해를 불러 일부러 또 왜곡하는 자들이 왜곡했겠지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내 몸을 먹으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에 가보면 그 의미를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누가 영생을 가졌습니까?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물리적인 몸, 물리적인 살을 먹는 것이 영생을 가지는 일이 아니라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꼭 내 몸을 먹으라,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 그냥 쉽게 아 예수 나를 믿으라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몸이 찢기실 것이고 예수님의 피가 흐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무슨 단순한 예수님이 존재했다, 예수님이라는 훌륭한 사람이 존재했다 이걸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27절과 또 28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고 하십니다. 여기서 잔을 가지사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잔을 이렇게 제자들 앞에 보여주신 것인데 이 잔은 하나의 잔입니다. 하나의 잔. 그리고 특별하게도 제자들 각자가 자기 잔이 있었을 것인데 지금 예수님께 그 잔에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나의 잔에서 잔으로 제자들은 마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사가 얼마나 특별한 식사였는가 이제 제자들은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하셨습니다. 떡을 떼어주시면서 나의 몸이라 하시고 이제 이 포도주가 있는 이 잔을 주시면서는 나의 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목적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그 피입니다. 피는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구약에서 이 속죄의 이 속죄는 희생 제물과 함께 속죄가 있게 되는데 이때 피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오해하기를 이 희생 제물이라든가 이 피가 하나님을 달래기 위하여 사람들이 준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레위기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었다. 이 피는 누가 주신 피인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 준비한 피인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피를 내가 너희에게 준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속죄를 위하여 주신 피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양을 가져오고 사람인 제사장이 양을 잡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릴지라도 그 일이 사람에 의해 행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피는 내가 준 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피를 통해 속죄가 가능하도록 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또한 그 피도 하나님께서 주신 피가 됩니다. 속죄를 위한 피는 하나님께서 주신 피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를 위한 피를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예표된 이 속죄를 위한 피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피가 속죄를 위한 피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피를 언약의 피라고 하십니다. 언약의 피는 이 언약의 피라는 이 단어 자체가 출애굽에서 시내산 할 때 나오는 이 용어입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에 보시면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맺는 장면이 거기 나오는데요. 24장 6절을 보시면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며, 그러니까 지금 피를 절반은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피의 절반은 제단에, 절반은 백성에게 뿌리고 언약의 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때도 식사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고 합니다. 굉장히 신비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피로 언약을 세우고 식사를 하는 장면이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 유월절에 많은 사람의 위하여 흘리는 피다, 그 피를 언약의 피다 이러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이제 옛 언약이 예표했던 그 실체가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이 바로 옛 언약이 예표했던 것임을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시내산 언약이 있었듯이 이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새 언약이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내가 이제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제자들 편에서 본다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은 이제 내일이 되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이제 제자들은 더 이상 지상에서는 예수님과 이런 유월절 식사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유월절 식사는 이제 없습니다. 처음 복음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전해지다 후에 헬라인에게도 전해지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은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들은 유월절 식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더 이상 유월절 식사를 할 수 없습니다. 평생 유월절 식사를 해왔던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유월절 식사를 대체하는 성만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유월절 식사를 해왔던 이들, 그래서 그 시기가 되면 어린 양을 잡고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그 선조들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빠져나오던 때를 기억하던 그들이, 그래서 유월절을 생각하면서 어린 양의 피로 심판이 지나갔음을 상기했던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만찬 더 이, 성만찬으로 대체되고 더 이상의 유월절 식사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셨고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제 이 이후에도 유월절 식사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먹기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더 이상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고 성만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했던 이 성만찬이 이제 교회로 이제 확장되는 그 상황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라고 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 앞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에서 알 수 있듯이 사도의 가르침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 믿는 이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성만찬에 참여합니다. 떡을 떼게 됩니다. 사도가 가르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자들이 이제 떡을 함께 떼는 자들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지 않은 자들은 이 떡을 떼는 여기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벨직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성례가 상징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을지라도 모든 사람이 성례와 상징하는 것 모두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경건한 자는 자신의 정죄를 위하여 성례를 받을 뿐 성례 실체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다와 마술사 시몬이 둘 다 성례를 받았었지만 성례가 상징했던 그리스도를 받은 것은 아닌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신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이렇게 벨직 신앙고백서는 고백합니다. 성례는 상징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떡은 이 뗀 떡은 떡이 상징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상징합니다. 잔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를 말해줍니다. 이 성례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온 이 물질적인 것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보여주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적인 것을 먹는다고 해서 영적인 것,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예를 가룟 유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유다는 유월절 마지막 만찬에 함께 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주시는 이 만찬인데 유다는 있었지만 그 떼어주신 떡도 먹고 포도주도 마셨지만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그 떡을 먹었지만 예수님을 팔려고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몸이라고 하신 그 떡을 먹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유월절 식사를 대체한 이 성만찬이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아까 본 것처럼 그들이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이들이 됩니다. 그들이 떡을 뗄 때 단순히 떡만 받는 것이 아니죠. 떡을 받을 때 떡만 받은 것이 아니라 떡을 떼면서 그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유월절 식사를 생각한 겁니다. 아,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위해서 몸을 찢기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하셨던 이 예수님의 이 피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받아들이고 죄사함의 그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의 그 아버지의 나라에서 식사하실 날을 기약하고 계십니다. 근데 거기에서 너희와 함께라고 하십니다. 너희와 함께는 거기에서는 임마누엘의 그 완전한 성취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셨는데 피로 세운 이 언약입니다.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언약은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게 언약입니다. 나는 너를 내 백성 삼을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너는 나의 자녀요. 나는 너의 아버지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바로 피로 세운 이 새 언약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피에 참여한 자가 언약에 참여한 자입니다. 참여한다는 것은 거기에 함께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함께한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이제 나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너희와 함께 너희와 함께라는 것 언약의 완전한 완성이요 성취를 말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을 성육신 하실 때를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근데 그 함께 하심의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께서 나누시는 이 식사에 함께할 때입니다. 왜 임마누엘, 왜 성육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몸을 찢기시고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죄사함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비참함의 근원인 죄가 우리의 모든 비참함의 근원인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피로 그 단절이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을 통해서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과 죽으심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비참함이 끝납니다. 많은 사람이 위로 없이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위로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제 그 위로 없음이 끝납니다. 쓸쓸함도 끝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 언약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성만찬에 참여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참여한다는 것, 코이노니아 함께한다는 것,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몸에 참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가 코인오니아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재물의 죽음에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함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뗀 떡이 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 몸이 찢겼다. 받아 먹으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잔이 갈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내 피를 흘렸다. 받아 먹으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의 것, 내 것이 됩니다. 믿음의 손으로 우리가 이 손으로 받아 먹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그 몸과 피를 받아 누르게 됩니다. 이런 언약의 새 언약의 이런 위로와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